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이 세상 거리가 다 즐거움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드디어 이 시편 이제 150편 오늘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 원고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구약도 거의 설교를 다 했더라고요. 역대기하고 이제 시가서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아있고 그 외에는 설교를 다 했어요. 신약도 누가복음 끝나면은 뭐 설교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설교 다 끝나면 은퇴를 해야 되겠나 또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150편 우리가 시편 이제 지금까지 한 중간 쉬었던 기간 다 빼면은 한 3년 좀 넘게 시편을 설교해봤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시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가 그 어떤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겠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찬양하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만큼 그 시편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찬양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구약 때부터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뭔가 확고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다. 찬송이 곧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0편을 보면은 매 구절마다 찬양하라는 말이 두 번씩 이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찬양을 강조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건 이제 다 뭐 아시겠지만은 단지 노래를 부른다는 건 이제 분명히 아니고요. 이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곧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보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 구원의 일들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곧 찬양의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죠.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시편서 그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했고,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일을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일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해라. 나는 그 목적으로 너를 지었고 너를 불러내었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받고자 하시는 이게 본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거라겠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넌 내가 너를 불러냈어, 나를 영광 돌리고 나를 찬송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러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지만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 구원의 일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걸 찬송해라, 높이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구원된 백성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냐,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냐, 이러한 문제는 실상 가볍게 생각할 그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목적인가 구원이 목적인가, 이것이 어떤 신앙의 방향이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에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미 천지 창조부터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사탄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웬 사탄이 등장하냐 그 말이죠. 웬 사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고 말이죠. 알았다면은 왜 그 사탄부터 처리하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땅에 더러운 게 잔뜩 있어서 그걸 다 깨끗이 치워놓고 말끔하게 해놓고 기초를 쌓고 집을 지을 거라는 얘기죠. 또 집을 짓고 이사할 때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개운하게 그렇게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란 더러운 그 존재를 그대로 두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그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면은 그게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애당초 사탄을 멸해버리시고 인간을 지으시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해석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도구라는 것.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 사탄을 존재하게 해놓고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사망에 처한 그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영광 받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는 성소는 곧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 지금 예배당이니까 예배당 찬양이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풀어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성소가 지금의 그 예배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알만한 사람도 안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배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서 또 강단을 성소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소의 찬양 이것을 예배당이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석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예배당 아무 상관이 없고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게 성소였죠. 제사장이 성소에 나가서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 백성들 죄가 용서되는 것 그 현장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소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게 성소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것이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성소라는 어떤 공간, 장소에 나가 찬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에서의 찬양.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가지고 찬양해라. 그게 너희에게 마땅한 찬양이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세계 안에서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찬양의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성공했느냐, 얼마 잘 됐느냐. 결국 이게 찬양의 초점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가지고 찬양하라니까. 이 땅에 내가 잘 된 일,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전부가 되버릴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광된 존재로 부각되어지는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1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꼴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꼴등이 찬양한다면 오히려 하나 욕먹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룩한 세계 안에서 찬양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용서, 주의 용서 안에서 찬양을 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무슨 대회 뭐 그런 거에서 상 받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그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상 받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 그저 나 기독교인이다 드러내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야 된다. 어떤 그런 그 의무감에서 나온 그런 형식에 지나지를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같은 말인데 궁창은 이제 하늘을 말하죠. 하늘인데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그런 하늘이 아니고 이 세상과 구별된 의미에서의 하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권능의 세계 이걸 의미하는 게 권능의 궁창이에요. 하늘에서 베풀어진 권능이 이 세상에 드러내어서 있게 된 것. 이게 성소죠. 뭐냐면은 하늘에서 베풀어진 권능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 권능이 베풀어진 현장이 구약에서는 성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그럼 지금은 그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권능이나 성소 이 모든 건 지금에 있어서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궁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소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젠 더 이상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소라는 공간이 사라졌다. 그게 휘장 찢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완전한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성소란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소가 되니까. 그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말로만 듣고 있으면 참 딱딱하고 하나의 어떤 그 성경 이야기로 들리기 쉽상이 될 겁니다. 근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어떤 우리의 그 실상이라는 것,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어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런 신자라면은 이 찬양이라는 게, 기쁨과 그 주님으로의 감사라는 게 실제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날마다 막 찬송 부르며 살아라 이런 그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뭐 우리가 찬송 부르며 즐겁게 사는 거면 좋겠지만은 사는 게 바쁜데 매일 그렇게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신자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 믿음 안의 세계예요. 이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은 그 푸른 초장으로 부족하면 그것 인도를 하셨는데 우린 자꾸 먹을 게 없다 징징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는 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예수 안에 푸른 초장이거든요. 예수 안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라겠고 오전 얘기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의 은혜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늘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정말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죠. 그게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신자라 그 말. 그게 찬양이죠. 난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신자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는, 그런 기쁨이 살아있는 거죠.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을 참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찬송이란 노래는 자주 부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길로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못해요. 잘 못하고요. 또 제대로 못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찬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찬양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를 여기고 이 찬양하라는 말씀 우리가 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새로운 걸 배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생각해야 이 찬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용서 그런 하나님 속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그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또 누리려고 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목사 탓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애당초부터 교인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은혜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원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은 관심 두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결국 교인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지표에 부근하는 물체를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가 서 있고 모든 물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자리하고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중에 둥은 떠버리고 말이죠. 이 땅에 딱 제대로 서 있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생활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중력이란 법칙을 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답을 내려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 생활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는 아주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내 소유에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적고 저것도 적고 늘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만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소유욕이 다 은혜를 덮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소유욕을 우리가 좀 걷어내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능력이고 좀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몰아가면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런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게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풍성함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쁨과 감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입니다. 2절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신자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이고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여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또 내가 예수 믿고 뭘 얼만큼 잘한가 또 여기에다 시선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시선이 자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두고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면 좀 되는데 늘 방향이 날 향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어떤 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뭘 해야 또 복 받을까? 뭘 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자꾸 나한테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 그걸 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항상 늘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관심을 하나님의 행동에 두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 말고.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사건 일으켰느냐, 어떤 기조 다가왔느냐.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고 이게 전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늘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신경을 빼앗기다 보니 결국은 신자가 누가 잘한가 누가 못하는가 이런 경쟁으로도 흘러가 버리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무관심하고 나의 행함에 초점을 두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심보다 내 행함이 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그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나님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지구를 붙드시고 우주를 붙드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 능하신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은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나를 믿고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딱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탄에게 붙들려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 그 말 완악해요. 완악하다는 건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항상 쳐다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에 더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겁니다. 굴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인간은 안 바뀌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런 인간을 굴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 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능하신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능력까지도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를 믿게 된 이것보다도 막 홍해 갈라지고 병 고치고 뭐 놀라운 기적 일으키고 이런 능력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능력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받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는 길로 가게 된 이 모든 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이 복된 세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됨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이 생각한 승리, 힘, 그런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봐.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 무슨 능력이 보이겠습니까? 힘없이 붙들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됐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용서되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용서되었다는 거. 어떤 기적과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용서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다. 예수의 죽으심 우리에게 용서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보이느니 모든 게 실상 권능이고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들이에요. 바로 신자가 그런 권능 속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그 3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는데 뭐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반드시 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또 이런 의미는 뭐 아니에요. 오히려 뭐 악기를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동원한 것 때문에 어떤 그 찬양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6절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얘기는 크게 생각하면은 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조금 좁히면은 이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 그런 범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숨을 쉬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신가 또 여호와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자들만이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은혜 하나님이 불려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얘기는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 바로 이들이 생명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라면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 보면은 할렐루야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남발해서 문제지만은 이 할렐루야는요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인이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도 참 그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여호와를 아는 거죠.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기분이 안 좋고 힘들면은 싹 들어가 버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고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행편이 있다 할지라 늘 할렐루야로 고백되어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주께 부름받고 주의 은혜를 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 늘 마음에 두시고 여호와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에 부른바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행하신 위대하신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르간 은혜의 세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할렐루야의 늘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